여러분,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9.11입니다. 9.11 사건이 난 지 19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뭐 9.11 일어나셨을 때 어디 계신지 물어보면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에게, 또 미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날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은 날이기도 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큰애를 임신 아마 7개월째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큰애가 임신 7개월,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무너지는 걸,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그 맨하탄에서 강 건너면 바로 있는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신혼을 거기서 차렸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다가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바보가 저 비행기를 빌딩에 부딪혔나 그러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서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와 제 아내가, 제 아내는 학교에서 오질 못해서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막 울면서 막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가뜩이나 뭐 임신해가지고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간신히 저녁 때 저녁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9.11 때 그 비행기가 부딪혀서 뭐 빌딩 조각이 떨어지고 연기가 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쌍둥이 빌딩 안으로, 그 트윈타워 안으로 사람들을 구조하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343명의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모두 죽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2,977명이 그날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미국 땅 안에서 그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어요. 어떤 테러 사건을 인해서. 그들은 분명히 올라가면서 생각했던 것이 잘못하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빨리 밑으로 내려가서 대피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위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빌딩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마 사명감이 없었다면 목숨 걸고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겠죠.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냐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사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부흥은 사명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선 인생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에게요, 이 다음에 가서 뭐 될래 물어보면 참 대답이 애매합니다. I don't know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I don't know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떤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답이 뭐냐면 just because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살 수 있습니까? Just because I'm living, I'm living?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정말 슬픈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치면 저리 가고 저렇게 치면 저리 가고 그렇게 토스라운드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 힘들어 죽겠다고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잠시 성공한다. 몇몇 사람들은 행동을 하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영원히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평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무슨 학위를 받는 것이 목표이십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명예를 쌓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건강해서 정말 오래 사시는 게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권력이나 쾌락을 추구하십니까? 일평생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뿐만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을 이끌 그 목표와 사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평생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는 것,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 16장까지, 요한복음 16장까지, 16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막 가시기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그리고 17장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가는 길목에서 기도하며 가시는 기도를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가장 자세하게 적힌 그런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27장 전체를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 우리가 나눈 부분은 예수님 자신과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입니다. 또한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나머지 부분 그 20절부터 26절은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세 가지 그로 나눠볼 수 있는 이 기도 제목들, 이 제목들의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부분마다 공통점의 첫 번째는 영광이라는 공통점입니다. 5절, 10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11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2절과 9절과 24절에 여러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화라는 말입니다. 영화라는 말이 여러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5절 동안 다섯 번 영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을 보시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고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상황이 와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친구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좋을 땐 다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내 곁에 있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만큼 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나 좋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거리로 나가든 교회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죄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이라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인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링컨이 그 사람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전적으로 잘못한 건데 자기를 변호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링컨이 거절해요. 나는 당신을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완전히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럽니다. 아니, 변호사가 말이야, 돈을 주면 변호하는 게 변호사인데 왜 따지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먹을 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 걱정이 없고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불의를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링컨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는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듣기로는 당신 통나무 집에서 걷대는데 아버지가 무슨 유산을 남겨줬길래 평생 먹을 것이냐고.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됐답니다. 아직도 당신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군요. 그랬더니 나의 통나무집에서 사셨던 나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내 생명을 보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셨나요? 오늘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떻게 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신이 영화롭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영화롭게 해야 되면 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같이 갖고 있던 이 영광을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영광이 없는데 영광을 주면 내가 하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공유 성자이신 예수님이 공유하고 있던 이 영광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갖고 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셨어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어주셨을까요? 시편 기자가 시편 8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그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참 복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심히 좋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스리고 또 지배할 권한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 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마귀의 앞잡이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요. 나는 죄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영화롭게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분이 마음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와 피튀기까지 싸우며 그 죄를 정말 제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하는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칙필레를 참 좋아합니다. 우선 칙필레가 뭔지 아세요? 요 근처에는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 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노멀 가시면 저 에디슨에 있습니다. 이 칙필레는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입니다. 근데 치킨으로밖에 만든 거로밖에 안 팔아요. 여기는요 치킨에 대한 것만 팝니다. 근데 칙필레를 가면 서비스도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칙필레를 창시한 에스트루드 캐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칙필레 창업자고요. 지금은 이제 2014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요. 그리고 그 아들 댄 캐티가 이 그 프랜차이즈 운영권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한 가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사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주일날,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땡스기빙 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날 그날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려면 이 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 TV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크리스천 라디오에서 이런 그 칙필레의 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칙필레를 먹자라고 그렇게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칙필레의 날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패스트푸드 스토어가 바로 칙필레라는 그런 그 패스트푸드 스토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패스트푸드 스토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조지아에서 나고 조지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서던 베프티스트 교회를 평생을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했던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리스천 그 비즈니스 큰 것들 많잖아요. 하비 라비도 그렇고, 그쵸? 또 저기 뭐야, 인앤아웃 버거도 마찬가지고, 다 크리스천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주일날 닫지를 못해요. 근데 이것만큼은 주일날 닫습니다. 특별히 몰 같은 데는요, 여러분, 주일날 문을 안 열면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만불이 넘는 데는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면서도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흑자를 내요.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치필라 라인이 다른 어떤 푸드챗 그 콜트에 있는 라인보다 엄청나게 길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업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 창업주가 평생을 통해서 이를 삼은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일을 감수하겠다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꺼리낌 없이 그것을 밝힙니다. 내가 왜 치필레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 있게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겠습니까? 일평생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 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제가 일평생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절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타이완에서 26살 편지 이렇게 나눠주는 분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걸 한국말로? 우편배달부. 우편배달부 청년이 이걸 하루 종일 더운데 가방을 메고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이 너무 많다고요.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편지 수천 장을 태우다 잡힙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요, 그거는 연방법 위반입니다. 당장 감옥 갑니다. 이 우체통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체통에 뭐 쓰레기 버리는 것도 범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적발돼서 감옥에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에 돌려야 될 사람이 무겁다고 편지를 매일 가가지고 불사르다가 수천 통 불사르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을 갑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속사역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안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5절과 우리가 읽자는 10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영광을 받는다고 22절은 17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면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또 힘들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다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꼭 돈을 많이 벌고 형통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요. 잘못되어도 순종하면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후원하는 우리 자연태 선교사 있습니다. 브라질 그 아마존에 있는 인디오들을 선교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단체 하나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린 윈도우라고. 그래서 적도에 있는 많은 unreached people을 향한 선교 사역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베이스는 마이애미에 있지만, 마이애미인가? 어디 있죠? 거기. 올랜도에 있지만, 올랜도 좀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좀 시골 동네에 있어요. 포장도 안 된 동네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거기에 있는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한 달에 반은 이 밀림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컨택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그 선교사님들을 안내해주고 이런 사역을 해요. 제가 작년 휴가 때 그 저랑 이제 신학교로 같이 다닌 분인데 방문을 했어요. 집으로 가가지고. 그런데 이 다리가 두 군데가 붕대가 감겨져 있는데 이게 제가 봐도 이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마존 밀림에 가면 이 무는 벌레가 있는데 이게 살을 썩게 안 돼요. 그래서 치료를 빨리 안 하면 다리를 잘라야 되고 뭐 어디를 잘라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두 방이나 물려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의사한테 가고 지금 항생제 먹고 있다고 덤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매번 갈 때마다 그런 위험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매번 갈 때마다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별명이 신학교 때부터 무대뽀였습니다. 뭐 앞뒤 안 가리는 그 친구였으니까. 그런데도 간다는 거예요, 또. 한참 브라질 그 아마존 선교할 때 예전에 제가 영어예배부 감담당, 영어예배부를 개척해서 할 수 있을 때 저희 교회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선교보고 하면서. 그때 보니까 얼굴이 까매요. 제가 물어봤어요. 별명이 이제 아리바인데 아리바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진찰을 받는데 간이 너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돌아가서 그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자네처 선교사님 좀 보호해달라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 친구는 몸을 안 사려요. 그리고 돌아가서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보면 꼭 무슨 무용담 얘기하는 저 또 열심히 얘기해요. 재밌게. 들으면 재밌죠. 하지만 그 몸에 난 상처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여러분 꼭 돈을 많이 벌고 잘 돼야만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되어도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집으로 다른 사람이 이롭게 될 수 있고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이익이 없어도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것이 영광이라면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자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정말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세요? 누구에게 말하기 창피한 일입니까? 힘겨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 돌리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업체에서 하나의 밀알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밀알은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그 어떤 것, 재능, 학문, 기능, 신앙, 어떤 것, 아름다운 물질, 권력, 어떤 것이라도 아니면 웃음을 주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우리만 누리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고집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했을 때 그것이 가장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생에 자기가 뭐였을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꿈에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속에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혹시 전생에 왕이었나? 왕자였나?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한참 좋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러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답니다. 저요, 잠깐만요. 혹시 뭐 유명한 도사 되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도사는 아니더라도 질문 있으면 해보라고. 그랬더니 전생에 제가 무엇인지 제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당신은 전생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꿈속에서 아무래도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저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사가 찌찌찌 혀를 차면서 너는 돼지머리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께서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어진 일을 내 일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은 안 할 뿐이에요, 우리가요. 또한 오늘 5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세상에서 생명 구원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부르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보시면 이 세상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다가올 그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 삶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영생입니다. 영원권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주신 모든 자에게 그 영생을 말함으로, 그래서 구원 사역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까지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그것도 맡기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운데에서 괴롭게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사역을 이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일터와 또 학교가 아니라면 학교 또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내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낮게 봅니다. 내가 무슨 어떤 일을 또 쓸데없는 일은 또 내가 이런 사람이어도 나선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입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후안 카를로스가 쓴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그 자동차 회사가 사실은 그 자동차 회사에 선교사로 파송된 거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원자는 포드 그 자동차 회사 사장이고 사장은 후원금을 받아서 선교하는 자동차 회사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월급은 자동차 회사에 주는 그 선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선장에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에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겠냐고요. 생명권에 하나님의 생명권에 사용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들 선교지에 가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 전도가 얼마만큼 귀하고 또 기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평생 사명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 이룸으로, 생명구원사에게 헌신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시는 사명 붙들고 나아가시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요 사명보다는 그냥 내 삶에 밀려서 그렇게 가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명 붙들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